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이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서 역사하시고 또 결실을 맺으셨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 마음에도 잘 전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이제 매년 10월 달이 되면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16세기 초에 개혁자들이었던 루터나 갈뱅이나 즈빙글리나 하는 이런 분들의 그 개혁 사상, 그리고 또 그 전통, 그것을 이제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입니다.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 종교개혁주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세기 교회 개혁의 사건은 제가 10월 달에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종교개혁 사상에 입각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주 전쯤에 이제 루터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저녁 때 상영해드렸죠. 참 좋은 영화인데 많이들 안 나오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미 좀 10월이 지났지만 오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대륙에서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는 사건들보다는 우리 한국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설립된 그런 이민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 그 기독교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개신교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발하였고 또 어떤 사건들 위에 또 그 개신교가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었는가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간단히라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큰 자부심과 또 감사와 또 한 번의 결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19세기로 넘어가 이제 뒤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120년, 130년 이 전후로 이제 저와 같이 날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표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그런 우리의 그 참 정적인 그런 그 모습을 표현한 그런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은 은둔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은둔의 나라, 감추어진 나라라는 말이죠. 이것은 그 유명한 우리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아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외국과 이제 단절되어 있는 그런 국가의 폐쇄적인 상태를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그렇게 지칭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원군 하야 후에 매우 우리나라의 이제 획기적이고 중요한 그런 근세사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일어난 1876년도 개항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죠? 이 이제 개항할 때 제물포, 부산, 원산 왜 웃으십니까? 개항인데 너무 딸랑 조금만 나와서 우습습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한국 역사의 전반적인 그런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개항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물꼬를 이제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개항 사건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었죠.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첫 선교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884년 9월 달에 9월 정확하게 20일 날 알렌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이 우리나라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교가 금지되어 있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닥터였거든요. 그래서 의사 알렌으로서 이제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공의 퍼블릭 닥터로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선교사이죠.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한자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공의 자격으로 들어온 첫 선교사입니다. 이 의사 알렌 선교사의 이 사역 중에 이제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9월 달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884년 12월 달에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화파 세력들이 민비와 수구 세력에 대항해서 이제 정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비가 그 명성황후인 민비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똑똑한 조카인 20대 그 민영익이라는 자가 이제 크게 칼을 맞고 이제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제 고종 황제가 추천을 한 사람 받았는데 그 추천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서양 이제 닥터였던 알렌이었습니다. 알렌이 이제 민영익을 이제 수술을 크게 했고요. 그래서 3개월을 극진히 이제 보살핀 결과 이 민영익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알렌은 본국에서는 이렇게 큰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려내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크게 감사해서 이 알렌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벼슬을 내리고 또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그 소원대로 이제 이루어준 것이 뭐냐면 그 알렌이 그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서양식 병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처음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이것이 1885년 4월 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난 직후에 이 광해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물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한 2주 뒤쯤에 이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마 연세대학교에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제중원이 이제 수년 뒤에 세브란스라는 그 미국의 굴지의 재벌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큰 병원을 짓게 되는데 제중원이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병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날 생기는 연희 전문대학교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연희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하고 해서 연세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해원이 세워진 첫 그 1885년이 바로 그 연세대학교의 개교 개교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언더우드가 광해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연세대학교 개교의 해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렌은 민비도 많이 고쳐줬다고 합니다. 민비, 그러니까 남녀 칠세 부동성, 이제 여자를 만질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비가 아프다면 약을 지어줘서 민비를 낫게 해줬대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약을 지어줬는데 그냥 낫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민비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선물을 이제 보내줬는데 확실히 남자의 선물과 여자의 선물은 다릅니다. 이 민비가 보내준 선물은 이 동전 2만 냥하고 그리고 처녀 12명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동전 2만 냥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만 개 사실 세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셀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그걸 마차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처녀 12명을 이제 뒤에 따라서 이제 보냈는데 알렌이 보고서 이제 기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녀들은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받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 처녀들을 돌려보낼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조선 최초의 간호사들로 그렇게 이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렌과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개신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처음 접촉된 것은 이보다 훨씬 몇십 년 전인 1832년에 그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그 상선을 타고 백령도 쪽으로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그런 흔적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일간 이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칠라프는 이렇게 전도에도 열심히 했지만 이때 그 감자도 한국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들어온 이제 루트가 청나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귀칠라프로부터 감자의 씨앗을 받아서 복음의 씨앗뿐만 아니라 이제 감자의 씨앗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개신교와의 접촉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1865년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 그죠? 이 사람도 이제 성경을 그 금기서적이었던 성경을 이제 배포하고 그리고 나눠주려고 하다가 그냥 처형당해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의 그 개신교와의 접촉이 이미 일찍 있었는데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분명히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그 역사의 시작으로 보아야 되는데 왜 알렌이 입국했던 그 1884년을 한국 개신교 시작의 해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1884년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알렌 의사가 첫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상주하는 선교사로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예,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는 그 미국 선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선교의 그 기념의 해들을 50주년이다, 100주년이다 이렇게 할 때 1884년에 이제 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념의 해로 지켜지다 보니까 개신교의 역사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봐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국의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징검다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께 더 흥미진진한 그런 그 사건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 선교사들과의 접촉 사건들 외에도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이로운 사건들인데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그 중국의 접경지대 압록강이 있죠. 거기에 신의주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신의주 옆에 의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좀 작은 도시이죠. 그런데 이 의주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고려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이 고려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랑 한국 조선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많이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해서 이게 조선의 이제 이북 청년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그때 이 청년들 중에 이제 이응찬 뭐 이름은 들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이런 이제 청년들이 중국에 갔다가 당시 중국에 선교를 왔던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1870년대부터 쭉 중국에서 선교를 해오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저 압록강 너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데로부터 압록강까지 걸어서 꼬박 이틀이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와서 혹시 조선 사람 만날까 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젊은 이북 청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사 알렌이 입국하기 전에 이제 훨씬 전이죠. 1870년대 일입니다. 거의 한 7, 8년 전 일입니다. 그 이 청년들은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들에게 큰 감동을 이제 결국 받게 되었는데 급기야 이 중에 이응찬, 백홍준 등 네 명이 1879년에 중요한 일입니다. 1879년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상 첫 세례 수세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선교사님들의 그 주도 아래서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로스나 이제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흠정역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할 때였는데요. 그 성경 번역을 이용해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번역을 돕게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영어가 부족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에 이제 착수하게 되었는데 급기야 1882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첫 세례가 일어난 3년 뒤에 우리나라의 첫 그 성경 번역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3,000부씩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로스 버전, 로스 번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그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조선으로 반입을 하다가 이제 걸려서 옥살이를 하고 또 반입을 하다가 또 걸려서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이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청년들 중에 서상륜이라는 청년은 이제 자기 그 황해도 송천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개신교 첫 그러니까 토착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솔레가 맞는데 소래교회 소래교회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때가 1883년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매우 흥미롭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공식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세례받은 교인이 있었고 이미 토착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려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게 된 것은 아마 세계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번역이 로스 선교사와 한국 청년들에 의해서 중국 만주에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세요. 우리 성경 번역의 루트는 이 만주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본인데요. 일본 이수정이라는 당시에 이제 그 유학의 그 유학 가문의 그 귀족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임오군란 때 이 사람이 그 민비를 그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혀가지고 민비의 생명을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이제 상으로 받아서 무슨 상으로 받았냐면 1882년에 일본으로 이제 그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농업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갔지만 자기의 그 지도 박사였던 쯔다라는 선생님에게로부터 그 성경 한문 성경을 건네받고 그리고 크게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그곳에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수정은 자기의 남은 평생을 자기의 어떤 전문인으로서가 아니라 성경 번역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역이 마가복음이었는데 이제 천부를 이제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1884년도 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번역에 이제 힘쓰고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입국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언더우드와 아펠렌저의 손에는 이수정 번역인 그 마가복음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굉장히 상당히 그 큰 감동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그 선교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때 당시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숨겨진 나라고 조그만 어떤 그 미개한 나라의 정말 하나로 불과했는데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뒤에 가서 이 부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의 주된 두 기원을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로 중국의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신약 성경 번역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895년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지 10년 되던 해,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의 그 영국 성서공회의 지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약 성경이 이제 1895년에 우리말로 완역되었는데 이 로스 번역과 이수정 번역이 크게 참고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모두 완역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우리나라 이제 교회에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이제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방되고 전쟁을 치르면서 1952년도에 이제 비로소 현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개역 성경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은 개정 개역을 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개역 성경을 보고 저는 지금 개역 성경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죠. 이제 개정 개역 성경은 그 다음에 훨씬 뒤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것이고요. 그 1952년도에 번역된 개역 성경이 이제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번역을 할 때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문들을 잘 꼼꼼하게 대조하면서 이제 번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역 성경, 개정 개역 성경은 상당히 정확하고 잘 번역된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1884년도에 의사 알렌이 이제 첫 선교사로 입국한 이래로 그 첫 10년 동안은 아주 그야말로 우리나라 영적으로는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이후로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청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04년도에는 또 한 판의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러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그 우리나라를 국토로 전쟁터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싸우곤 하니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약소 국가로서 약소 민족으로서 아주 서러움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온 의식이 뭐였을까요? 우리 민족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민족 자강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 자강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스스로 자력으로 이제 강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길은 외국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으로 통할 루트를 쉽게 찾을 리가 없었겠죠. 1876년에 뭐 개항되고서 그동안 얼마나 외국과의 교류가 많았으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뭐 미국 주에서 이제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제 막 이미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에 기독교를 통해서 외국에 접촉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독교를 통하면 우리 민족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제 소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결혼했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기독교를 이제 접촉하게 된 나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지배국가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지배국가에게 기독교를 반강압적으로 이제 설파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선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상이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가져온 게 아니었고 이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일본의 그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세워지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항감 없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한 배를 타고 이제 힘을 실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우리나라 그 교회와 그 기독교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1919년도 한일 합방 3.1운동 때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거의 반이 50% 되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해주지 못한 일들을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가장 큰 공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학교와 병원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크고 작은 학교가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식 병원들은 선교사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과 삶에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지녔다라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어떤 용기와 믿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목숨과 인생을 내놓게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지금 함께 지금 여기서 믿고 있는 기독교, 예수, 성경의 진가를 무엇보다도 소중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듯이 핍박과 방해가 없는 그런 매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만일 1800년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셨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시겠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에 거기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식도 미개하고 사람들 자체가 무지하고 덜 깨어서 덜 개화되어서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쉽게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말이냐 하면 우리가 불과 130년 앞에 앞서간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진짜 신앙에서 우리가 이탈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거야말로 무지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북 청년들, 만주에 건너간 이북 청년들이 로스 선교사를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처음에 이제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한글을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서약을 했냐 하면 내가 당신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되 단 예수는 믿지 않는다고 서약함.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것이 금기였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난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순수하게 난 우리나라 말만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이런 서약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약서를 제출을 하고 서로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그 첫 번째 그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문법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북 청년들한테 이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곳이 어드메뇨 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하네요. 그 이북 사투리를 이제 경상도 청년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서약서를 내놓고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주는 중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듣고 그것에 감화되고 나니까 급기야는 이들 스스로,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뭐 그냥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세례를 받고 목숨을 내놓고 성경 번역하고 목숨 내놓고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예수의 권력이야말로 이 어떤 권력보다도 더 강하고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개신교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신앙은 무식한 신앙이 아닙니다.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기독교가 우리를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치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빛바래고 퇴색한 그리고 굴곡이 심한 복음의 왜곡 속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속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고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더 낫게, 더 좋은 색깔로 채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나의 삶은 전혀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 속에서 예수가 사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 선교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보이고 내가 행해야 할 바는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식은 것입니다. 남들의 것이 먼저 눈에 띄면 자기 신앙은 식은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환희와 기쁨 그리고 신앙의 그 힘을 얻고 살아갈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뭐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신앙인지를 모르는 그것이야말로 무지한 신앙인 것이죠. 아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경 번역에 남은 인생을 투신했다고 하는 이수정이 예수 믿고서 불과 1년 후에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 위에는 1883년 12월 13일 요코하마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좀 길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지킬 수 있으며 결코 사단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중략합니다. 현재 정부는 비록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그것들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스스로 한국 선교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1년 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1년 된 사람. 이수정에 대해서 연구했던 오윤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이 편지가 미국 선교본부에 당도했을 때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있다가 그래서 곧 조선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 허락을 받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더우드 손에는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이수정 번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예수님 믿고 1년 되었다고 하면 베이비 신앙이다, 뭐 아직 덜 익었다, 나도 몰라요, 나도 못해요, 모태 신앙도 아니면서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취급받겠죠. 근데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빠른 시간 안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사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성경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신약성경의 몇 책을 그냥 우리가 꼼꼼하게 몇 번 읽어보고 나서도 충분히 예수 믿는 근거의 말씀을 우리는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주의거든요. 성경을 내가 한 번도 못 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한 그 자책감을 갖고 난 아직도 아니라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그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을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복음에 투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평생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확고한 결단의 내용이 있었던 이 이수정이라는 분, 자신의 신앙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신앙과 매우 상통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수정 또는 뭐 서상윤, 백홍준 이런 분들의 신앙만은 독창적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인생을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살았던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 청년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개신교 신앙은 든든한 성서의 기반과 그리고 건전한 선교의 정신 위에 시작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국 개신교의 이 기념비적인 사건과 인물들로부터 새롭게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서 산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선조들을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모셔야 할 것이며 이런 분들의 진지하고 그런 원색적인 예수 믿는 신앙으로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옛날 우리 조선 땅에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족의 어려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늘려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이 빛바랜 채색으로 입혀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 왜곡되었고 너무나 분리가 심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신앙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원색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생명을 투신한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병폐적인 현상들은 분명히 제거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 개신교 초기에 그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원색적인 복음의 색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덧입혀져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그런 귀한 21세기에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이러한 그 역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